성경 말씀에 성탄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성령께서 각 순간순간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 그 순간에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므온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이 평생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었는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생을 지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어느 날에 지금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이제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 찬송을 드립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짧은 찬송에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의 보통 그의 삶의 모습이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 사실을 성령께서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그의 삶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의 삶 전체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한 구절에 다담겼는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과연 뭘까?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찬송했던 내용에 나옵니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동안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 이제는 정말 실제로 손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다렸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도자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환경 속에서 다들 내가 예수와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데,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라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위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과연 내가 바른 위로를 올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시므온의 삶처럼 정말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혹씩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천국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은 과연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어떻게 알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는 뭐예요? 글쎄, 내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죠? 잘 대답을 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안될 경우들이 많아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돌아봅시다. 생활 속에서 내가 기회만 나면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시간, 그 주제는 과연 뭔가? 나의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생각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과연 뭔가? 그것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단어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종교인이라든지, 또는 과학자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은 대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명예, 돈, 그리고 쾌락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메인 주제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의 여유만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몰입이 되고 조금만 뭐가 생겼다 그러면 온통 거기에 정신이 다가 있고 그리고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쓰고 있다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뭐가 있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들. 소위 말하는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자, 이세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애틋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분명히 돈이나 명예나 쾌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영희가 예배 전에 혼자서 훌럿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깊이 되는지. 근데 이것이 그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아기들이 와갖고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감사가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만나서 서로 애틋해하는 마음. 젊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이 아내가 좀 평생 못된 성격 다 받아주고 살아왔던 아내가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 그게 그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말하는 그런 것들, 명예나 돈이나 또는 쾌락이나 그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습니다.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나의 삶을 지배당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뭔가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고 빼내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작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갈등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그래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원하는데 육신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바꾸셔서 거룩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한가운데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력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천국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증거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매일이라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있어요? 천국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저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문을 넘어가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 피조물이나 세상의 생명이나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 그 관문을 넘어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전환이고 변환이고, 변하는 것이고 잠자다 깨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영생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현대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면 뭐 현대 과학을 들춰낼 것도 없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작했다가 끝나는 그 어떤 시간? 이 시간은 이미 아인슈타인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헛다리 짚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원자시계라는 게 있어요. 원자시계라는 거 아주 극미한,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재는 그런 시계인데, 심지어는 산 밑에 있는 사람과 산 위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실제로 시간을 쟀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늙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천천히 늙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잘 달리는 사람은 항상 멈추어 있는 사람보다는 더 젊게 삽니다. 시간을 덜 살아. 실제로 시계로 측정을 한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달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멈추어 있어요. 달까지 7, 8분 걸리는데 빛의 속도로. 거기 갔다가 오면은 15분 정도 덜 살아요. 이거 15분 정도, 10분 정도, 몇 초, 몇만 분의 1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은하계를 넘어서 끝에 수백만 광년이 되는 그 별에 갔다가 온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기술이 잘 발달되면 빛의 속도로 달린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을 갔습니다. 200만 광년 돌아왔어요. 빛의 속도로 갔다가 오면 늙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으로 끝나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 여기는 400만 년이 흘렀습니다. 이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 시계로 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현대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시간의 현재와 과거가 이게 다 뒤엉켜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용될 만한 거리는, 그분 얘기로는 이 원뿔이 있는데 요만큼 정도, 우주에서 요만큼 정도 그것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 우주의 시간을 140억 년이라 이렇게 하고서 뭐 갖가지 이론들을 내놓는 최근의 이론들이 있는데, 보면은 글쎄요, 그것이 한 순간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성경은 6천 년인데 어떻게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의 왜곡에 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 천 년 같고 우리의 천 년이 하나님께 순간과 같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시공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천만에요. 물리적으로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지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지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스타렉스라고 하는 그 영화, 유명한 SF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죠. 외계인이 왔어요. 외계인이 정신만 갖고 있어요. 육체는 그저 무슨 기계처럼 돼 있어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 외계인이 왔는데 그 외계인들의 그 깊은 소망이 뭔줄 아세요? 육체를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감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해요. 사막을 건너갑니다. 육색을 메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한 사람은 물로 가득 채우고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한 꾸러미를 집어넣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짐이 무거워서 여행이 힘들고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먹고 옆에 있는 물을 좀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께 좀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거 조금 줄 테니까, 한 모금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 한 모금 받아먹고 내짐다 짊어지고 가라. 한 모금 받아먹고 나좀 조금 힘이 드니까 좀나좀 업고 가라. 같이 고생을 합니다.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 자, 그런데 사막이 끝났어요. 여행이 끝나고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넓은 초원을 만났고 흐르는 강물을 만나고 맑은 호수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을 가지고 이 허세를 떨던 사람이, 야, 내가 한 모금 더줄 테니까 나좀 업고 가봐. 그말 듣겠어요? 널브러진 게 물인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다이아몬드 한 꾸러미가 더큰 부자로 만들어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기에서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바둥바둥하고 매달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위로는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는 거라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지금 여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아니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와 악의 모든 영향들을 다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확신을 제시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세상의 악의 영향보다 더클때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 진정한 위로를 어떻게 얻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처음부터 세워놨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첫 번째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삶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문답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세상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할 때까지 가치가 있는 거라야 됩니다. 사막에서 물처럼 그 시간만 있고 그 시간만 필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어떤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정보로도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조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됩니다. 위조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야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며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눈물이 나고 힘이 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넘칠 때 힘들면 힘들수록 위로는 더 큰 것이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더 극진하고 더 간절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아빠하고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같이 누워있는데 아빠와 딸 둘 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아빠는 나는 이제 못 산다. 이래갖고 나는 못 산다. 오히려 딸이 아빠를 위로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딸이 좋아요. 아들은 사실 소용없더라고요. 아들은 같이 살아도 해외교포예요. 뭐 다 쓸데없습니다. 딸이 좋아. 딸이 자기도 다리를 못 쓰게 됐지만 아빠가 너무 그러니까 또 오히려 아빠를 막 위로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의사선생님 하시는 대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그러고서 아빠도 목발을 짚고 다니고 딸도 목발을 짚고 다니고 딸은 사춘기에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들어갔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견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입학식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언덕길에 트럭이 내리달리고 있는데 빨간불에 사람들은 다 서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옆에 있다가는 그냥 툭 튀어나가서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네, 걷지 못하던 아빠가 목발을 내던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간발의 차이로 아기를 건져냅니다. 딸이 놀랐어요. 엄마, 아빠가 걷잖아. 아빠, 걸을 수 있었어. 회복이 잘 됐어. 너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지만 이제 알았으니 아버지는 그렇게 너를 위해서 버렸어, 다. 딸이 펑펑 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똑같이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쳐서 어려워요? 모르지 않아요. 마음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만하겠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성경의 스토리를 탄생의 스토리를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의심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왕의 손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세밀한 손길에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알리시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던 그 순간에 이 말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세밀한 터치를 가지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우리의 위에 머무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가슴 깊이 찾아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성령의 그 각별하신 인도하심들이 모두 다 우리들의 삶의 언저리에 언제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증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천국의 증거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천국의 모습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기술적으로 영생하면 영생이에요? 천만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